바울은 교회 속의 은사의 여러 가지와 그 은사를 따라서 맡겨진 직임의 차이와 중요성을 다음 이제 14장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한 사랑의 은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12장 지난주 말미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31절에 그렇게 운을 띄운 바 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14장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보여줄 때만이 그 사랑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어찌 보면 어렵고 또 쉬운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이 말씀 보면 알겠습니다만, 강요에 의해서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의 아름다운 모범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광과 위엄의 자리에서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자리, 저주받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랑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절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뭡니까? 이처럼이에요. 많이 있는 것을 주는 것은 그건 별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가진 것 마지막을 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형편이 좋은 사람, 지위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좋아하기 쉽죠. 그런데 죄를 지고 지금 사형받을 자리나 저주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게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사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여러분, 바울은 본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의 사람이었죠. 자기의 적대자들을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했고, 율법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규범에 어긋난 사람들을 감옥에다 끌어놓고 죽는데 뭐예요? 스데반이 죽는데 자기 옷을 보증물로 맡겼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랑의 강한 능력에 의해서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늘이 놀라운 사랑의 장을 대하면서 먼저는 사랑의 그 필요성 그리고 특성을 오늘 7절에서 다루겠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6절에서는 사랑의 위대성과 영원성을 다루고자 합니다. 감히 주님의 사랑을 놀랍도록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사랑의 감동으로 사랑이 또한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깊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또 신앙의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 가운데 깊이 빠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 역시 인간적인 사랑에 굶주렸던 저입니다. 조실부모했죠. 형제간들 다 흩어졌죠. 가정의 사랑이라든가 어른들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별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넘치는 예수 기도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음이 저도 사랑을 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고백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지만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감격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 사랑을 넓혀가고 키워가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결론을 맺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의 과제로 사랑의 과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절절마다 쓰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몰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좀 색다른 방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여기 계속해서 사랑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은 그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지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고 육신적인 가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쌍한 한 인생일 뿐입니다. 사랑받음이 인생을 바꿔놓은 좋은 고백은 생명 없는 세상에서 들리는 것들조차도 아름답기만 하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먼저는 사랑만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갖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첫 부분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이 문구의 아름다운 만큼이나 그냥 거칠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랑이 없는 인생의 비극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세 번씩이나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앞에 12장에서 다루었던 은사의 무의미함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랑 없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또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7개, 8개 한대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세계 사람과 소통한다고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사랑 없이 그것을 하는 것은 구리와 꽹과리와 같이 두들기면 소리나는 생명 없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결국 부딪히면 그냥 소리나는 것. 그것도 광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식물도 돌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 깊이서 파내는 광물을 얘기하면서 그것밖에 안 된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 없는 사람은 가서 부딪혀도 또 만져봐도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이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 비극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감정이 없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신령한 하늘의 신비를 다 이해하고 통달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이 없으면 뭐라 했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어떻습니까? 주는 것 자체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손해라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신의 몸까지도 죽음에 내어주는 일들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실 사랑으로 그 몸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주님은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몸을 내주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구제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죠. 그리고 내 목숨까지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이 행한 거라면 나에게는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다 주고 유익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죠. 그럼에도 성경은 주는 것의 가치를 사랑으로 주는 것과 그냥 주는 것과 크게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헌신임에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특이하고 세상에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주는데 헌신적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할까? 물론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라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들도 진정한 사랑 때문에 주는 것일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만큼 주고 나누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고 주는 것은 의무에 의해서 줄 때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가치 있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자신의 몸까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교훈은 역시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의무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우리가 주고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도 영광과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이제는 사랑으로 아는, 육체의 기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의 가치 속에서 사람을 관계하고 알라고 하는,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같은 성도들도 교우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안다면 관계가 아마 많이 달라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절대로 의무 때문에 주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비로소 사랑은 어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을 듣습니다. 이건 아무리 읽어도 지나치지 않죠. 또 신앙 없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은요 딱 해가지고 걸어놓잖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함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넉절의 말씀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서도 사랑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앞뒤와 중간에 배열을 하면서 사랑의 깊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너무 또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가지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긍정적인 면의 일곱 가지 속성 여러분 세어보세요. 그리고 여덟 가지의 소극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일관되고 이중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 얼굴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적일 때와 긍정적인 때도 사랑은 일관되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은 서로 이퀄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막 화난 얼굴로 그냥 함부로 하고 또 어떨 때는 웃는 얼굴로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감정이겠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적극적인 면 일곱 가지들을 보겠는데 4절과 6절 하반절의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4절 상반절이거든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예요? 6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와 함께 비교하는 것도 묘미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들이 대개 보면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보시고 특히 여기에 사랑은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는 불과 분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가지 중에서 인내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세 기둥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것도 뭡니까? 참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제가 배열한 대로 보면 맨 앞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주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바울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두 가지씩의 사랑의 속성이 끼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그렇죠. 세 기둥 사이에 이렇게 두 개가 끼워져 있어요. 지금 긍정적인 것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자신 속에 평화를 가진 자라야 비로소 온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라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혼란과 방황하고 있는 한은 옆에 사람에게 온유를 보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사랑은 거짓과 어둠과는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인 참과 더불어 지속될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 진리의 행함이 곧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인 참과 더불어 지속될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 진리의 행함이 곧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은 긍휼이고 사랑은 긍휼이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야고보서 2장 13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긍휼을 사랑으로 대치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어줍니다. 믿어준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배우는 거지요. 둘째 아들의 방탕을 알았을 것이지만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줬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아버지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내가 손해날지라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손해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고 어떤 경우 우리의 마음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는데 이 바라며라고 하는 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엘피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대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의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의의 소망, 죄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권 사놓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옆에 교회를 빗박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엘피조라는 것은 말이죠. 결국 원수의 망함을 바라거나 자신의 형통과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사랑의 부정적인 면 8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것은 4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전부가 뭐예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에 함께 섞일 수 없는 게 뭡니까? 미움입니다. 어둠입니다.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랑과 함께 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하며 아니하며 사랑은 이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지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대단히 난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대단히 난폭한 사람처럼 보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이나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꼭 같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이렇게 말해요. 아주 독선적으로 싸우칩니다. 그럼에도 날로 자신보다 늘어나는 예수도의 인기를 제자들이 전해줄 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이 보고를 받지요.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29절 3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사실은 친구라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잘 가면 시샘을 하죠. 그런데 아주 표독스럽게 죄를 지적하는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보면서 역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자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자신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했고 사랑의 일을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적은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사랑받은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례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납게라는 겁니다. 아스케모네오. 그래서 격이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뭐예요? 사나운 것은 격이 맞지 않는 겁니다. 또 난폭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격이 맞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난폭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나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채워주신 주님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이고 사랑의 온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아니 난폭한 자신이 사랑의 온유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성낼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것. 사랑은 감정이라 했고 사랑받음으로 심장이 충만해 있는 상태로 악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거룩한 사랑 속에 갇혀있는 자신이 불의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모두 사랑받음이 바탕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난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받지 못한 10대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결국 결론은 당연한 것으로 나옵니다. 빛의 사랑을 받고 맛본 사람은 당연히 어두움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과 행위들을 싫어하고 거부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어두움의 측면의 일들에 몸서리 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 말씀하면서 죄에서 저주를 받고 미움을 가득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됐고 그 사랑 안에 산다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묘미에 살겠는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임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을 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